만약 삶이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그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는 일도, 불가능해 보였던 두 번째 대단한 사랑에 빠져 휘청거리는 일도 가능할 것 같았다.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. 그녀가 말했다. 나도 주택을 사고 싶으니까. 그리고 조수에서 사장이 되는 건 너무 큰 변화잖아요. 내가 그럴 준비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.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도 될까? 스탠리는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말에 동의했다. 다음 날 아침 사진관에서 만난 슈나이더먼 씨 역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다. 그리고 열흘 후, 그녀는 자신이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새로운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. 시모 제이컵스라는 남자는 믿을 수 있는 착하고 똑똑한 의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, 그녀 말에 정성껏 귀 기울이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. 그녀가 과거에 세 번이나 유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매일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은 그만두라고, 임신 기간에는 사진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지내라고 독촉했다. 갑작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구식 처방처럼 들린다는 걸 의사도 알았지만, 그는 그녀를 걱정했고 로즈에게는 이번이 아이를 가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. 마지막 기회. 그녀는 코가 크고 갈색 눈동자에 동정어린 빛을 띤 42살의 의사가 전하는 성공적으로 엄마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되뇌었다. 이제 담배와 술도 안 됩니다. 그가 덧붙였다. 고단백 식단을 엄격히 유지하고 매일 비타민 보충제를 드시고 규칙적으로 특별 운동도 해야 합니다. 제가 2주에 한 번씩 왕진을 가겠습니다.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곧장 병원에 전화하셔야 합니다. 잘 아시겠습니까? 그랬다. 모든 게 분명했다. 그리고 그걸로 집을 살지 사진관을 살지 하는 딜레마도 끝이었다. 슈나이더먼과 함께했던 날들은 끝이 났고, 사진가로서 그녀의 일에 지장이 생기고 삶이 완전히 뒤집혀버렸다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. 로즈는 기분이 들뜨면서 동시에 혼란스러웠다. 자신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서 들떴고, 7달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웠다.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조정해야 할 텐데, 그녀뿐 아니라 스탠리도 그래야 했다. 이제 그가 장을 보고 요리도 대부분 해야 했기 때문이다. 불쌍한 스탠리.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아파트를 청소하고 빨래해줄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써야 했다. 일상의 거의 모든 면이 달라질 것이고 그녀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수많은 금지와 제약이 따를 텐데,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서도 안 되고 무더운 여름에 닫힌 창문을 열려고 애써서도 안 되었다. 자신을 엄격히 지켜봐야 했고, 그동안 무의식 중에 해온 수천 가지의 크고 작은 일을 신경 써야 했고, 당연히 그녀가 좋아하게 된 테니스나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수영도 할 수 없었다. 말하자면 활력이 넘치고 운동을 좋아했던 그녀가 늘 몸을 움직이고 뭔가 속도를 느끼고 전력을 다하는 활동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기분을 느꼈던 그녀가 이제는 가만히 있는 법을 익혀야 했다. 그런 막막한 지루함에서 로즈를 구원해 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밀드러드였는데, 로즈가 훗날 아들에게 들려준 바에 따르면 밀드러드는 자주 집에 들르며 로즈가 꼼짝달싹 못하고 지내야 했던 그 몇 달을 대모험의 시간으로 바꿔주었다. 종일 집안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그 바보 같은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. 밀드러드는 말했다. 한 번쯤은 머리를 쓰면서 진도를 따라잡아 보는 게 어때? 진도를 따라잡는다고? 밀드러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로지가 물었다. 너는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야. 언니가 말했다. 선생님이 너를 죄수로 만들어준 거지.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고 죄수에게만 있는 건 바로 시간이야. 한없이 많은 시간. 책을 읽어, 로즈. 독학을 시작하라고. 이건 기회야.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줄게.